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갈라디아서로 모시겠는데요. 이제 오늘은 2장 말씀부터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그 개인적인 부분,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이제 오늘 다루게 될 터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달해 준 사실을 우리는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음은 주님의 입술로부터 직접 들었던 다른 사도들의 복음과 여러분 동일한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복음의 일치성과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도들과 나누었던 바울의 체험을 살펴볼 것인데요. 또 우리는 복음의 전달과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승인하게 되는 그 사실들을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직접 들은 사도들과 나중에 주의 부르심을 입어 사도된 바울, 이 복음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함께 나눈 바울의 체험에 관해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절 말씀이에요. 2장 1절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바울이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간 것은 그의 뭐랄까 지도자적인 자세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도는 여러분 이방인 출신으로서 젊은 설교자였거든요. 저는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모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모세 율법 아래 순종해야 하느냐가 그 중요한 안건이었거든요. 바울의 선교 열매 제1호로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회의에 바울이 이때 갔었더랜 겁니다. 당시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 디도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때 할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안 받아야 했을까요?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그 당시로 보면 뭐 지금이야 뭐 우리들은 다 분명한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신자들도 모세 율법 아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들 모두는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확실히 모세 율법 아래에 있었더랬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장소가 성전이 되어야 함은 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온 것은 율법과 은혜에 관한 공식적인 선언을 듣기 위한 일이었었는데요. 자,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지요. 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도들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울이 기꺼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해야 했을 겁니다. 내가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나는 헛되이 다름질한 것이 됩니다. 내가 확실히 잘못 알고 혼동에 빠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있던 사도들에게 내가 증거한 복음이 어떠한 내용인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었는가를 전달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계속 성경을 보세요. 2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것과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외부인들 중에 일부가 위장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들은 분명히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갖는 자유를 엿보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젊은 설교자 디도가 할례 받기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요구되어져 오는 디도 문제에 관한 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러한 바울의 반응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디도로 하여금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노라. 그들은 거짓 형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도다. 그들이 거짓 형제들의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모세의 율법의 사슬 아래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바울이 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할례받지 않게 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5절을 봐보세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 디도는 아직까지도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과 똑같은 신자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그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의 일부라도 지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고수하고 있는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6절 보실까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게 이제 성경인데 조금 여기에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바울 형제여, 우리는 이러한 보고들을 받았어. 당신이 전파한 것을 우리에게도 말해주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은 그들에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도들도 자기가 전한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내용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완전히 일치됨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복음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2장 7절인데요.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두 종류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과 베드로는 완전히 일치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무할례자에게 전하는 복음, 그리고 할례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표현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이 다른 것이지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받은 유대인 동포에게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전하는 내용은 똑같았어요. 다음으로 2장 8절 보실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옛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은 과연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그것을 보면 그들의 복음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베드로는 모두 동일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적용시켜 본다면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진정한 표지는 선전이나 광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사역의 진정한 표지는 그 결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실한 열매를 맺는 사역을 후원해야 합니다.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을 후원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보실까요? 2장 9절인데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은 이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악수로 뭐 교제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것은 형제 되었다고 하는 의미고요.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복음 가운데 가장 위대한 단어이지요.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고상한 말이 뭐겠어요? 당신과 내가 친밀한 관계이다. 헬라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을 함께 나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찬양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 전에 나누었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던진 질문이 그거였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와 같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같은 것이냐? 알고 보니까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하게 되고 뭐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와 교제의 악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러한 결론으로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들에게로 복음 전하는 명을 받았고 바울 당신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명을 받았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2장 1절에서 9절까지 찬양 전에 살펴보았고요. 이제 2장 10절로 가보시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바울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아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에 자기 손으로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물을 좀 가지고 가고 싶었지 않겠어요? 이게 바울의 인간된 마음이죠. 내가 핍박하던 사람 좀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삶이 달라졌으니까 돕고 싶은 것. 그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이것은 사회적인 봉사입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이러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봉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실천을 강조하는 그의 서신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형제 바울이여,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을 잊지 마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바울이 그것은 바로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함께 나눈 바울의 체험인데요. 바울의 생애에 관한 개인적인 기록에서 우리는 아라비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체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가졌던 체험 등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시몬 베드로와 함께 가졌던 체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고요.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실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만찬과 관련하여 잔치 베푸는 것을 좋아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런데 초신자들은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좀 시험이 들었단 말이에요. 초신자들은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기 전에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자였으므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모세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돼지나 다른 짐승들의 고기를 먹었단 말이죠. 그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상을 두 가지로 차렸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을 위한 한 상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방인들의 상에서 먹었어요. 바울이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고기를 먹던지 안 먹던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고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천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주관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러 왔을 때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체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개종한 후에도 예전에 그 유대교에 접해있던 그 습관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런 것으로 따진다면 바울이 더 훨씬 더 유대교에 정말 심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욥바의 지붕 위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이 보재기에 쌓여가지고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제가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10장 13절을 15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러 오기 전에 신자였지만 아직도 유대인의 식사 규례를 따르고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거기에는 이방인의 상이 있었고 유대인의 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2장 11절 12절인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데 아마 그 식탁 위에는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가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식사가 끝날 즈음에 이제 이 베드로가 자기 민족이 오니까 그만 거기서 식탁에서 먹던 것을 그만 안 먹고 바깥으로 나갔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이방인의 식탁에서 먹는 것을 보았소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아마도 뭐 거기에서 이제 이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그리고 베드로의 그 식사하는 모습을 본 여러 사람들 사이에 뭐 옥신각신이 좀 있었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때 그것을 먹었을 때 참 맛있더군요. 예전에는 내가 해왔던 삶의 습관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거부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아마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했는가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나도 오늘 밤에 여기에 참석하겠소.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점심때 베드로는 이방인의 식탁에 갔는데 식사 후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몇몇 장로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이방인의 식탁과 유대인의 식탁을 한 바퀴 빙 돌고 나서 다시 이방인의 식탁에서 먹던 그가 옮겨서 유대인의 식탁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지금 본 거예요.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2장 13절 14절인데요.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이제 바울의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식탁이든지 또는 유대인의 식탁에서든지 어디에서 먹더라도 잘못된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방인의 식탁에서 먹은 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그 장로들, 그 형제들이 무서워가지고 다시 식탁을 유대인 쪽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를 통하여 이방인의 식탁은 잘못된 것이며 유대인의 식탁은 올바른 것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은혜 아래서도 그것은 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고기를 먹어야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입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돼지고기를 잘 먹지 않습니다만 엊그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친환경적으로 기른 돼지고기의 값이 소고기 값을 능가했다. 뭐 이제 농협에서 팔고 하는 거 말이죠. 그런 뉴스를 보게 되던데요.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뭐 건강 때문에 안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책망은 무엇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일의 불합리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옳다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방인의 식탁을 떠나 유대인의 식탁으로 돌아갔을 때 이러한 태도는 너무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 은혜 아래 사는 이방인들이 베드로에게 아름답게 보인다면 이방인들에게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율법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벗어버리는 것도 잘못이 아닐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의 신청을 다루고 있는 본서신의 교리적 부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